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길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 야고보가 바울의 여러 가지 그 보고를 듣고 이방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또 그 이방인들을 향한 그 선교 속에서 그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반감을 받고 있고 특히 그 유대인들에게 적대시 당했다라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도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반감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또 그 유대인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던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도 오랫동안 율법에 젖어온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니까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걸로 소문을 듣고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시험 걸리지 아니하도록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이제 성전에 가서 그 서원한 사람들의 결례 행식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결례 의식을 행하고 그 7일째 되는 날에 그들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드디어 선동이 돼가지고 바울을 그 성전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오해 속에는 바울이 그 헬라 사람을 그대로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율법을 어겼다라는 그러한 이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선동됨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잡히고 막 죽게 생기고 그 매맞게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동원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난 데에 그 군대가 와서 그 천부장 그리고 이제 백부장들이 다 와가지고 바울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해서 결국 어떤 그 것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군대 진영 속으로 그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얼마만큼 그 폭동이 강했냐면은 층계를 올라가는 데에 그 바울을 완전히 이렇게 들어서 올려야 됐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를 때려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무리의 포행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냥 군사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고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의 그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뭐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고 또 꼭 왜 그래야 되는지도 잘 모르면서도 그냥 모두가 같이 흥분돼가지고 분노해서 그 돌을 던져대고 그리고 그 행하는 것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참 사람들의 어떠한 그 어리석음이기도 하고 또 그 잔인함, 난폭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당한 재판도 없고 또 왜 그러는지 스스로들도 잘 알지 못하면서도 모두가 같이 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도 있었고 지금 여기 바울의 사건에서도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도 각 나라에서 이러한 일들,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또 아니 지금의 현재의 그 어떠한 뉴스 속에서도 많이 쉽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을 데리고서 이제 그군 진영 속으로 들어가라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 보고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할수 있습니까? 라고 헬라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 당신이 헬라 말을 할수 있느냐? 그럼 네가 그 전에 난을 일으켜서 사천 자객을 데리고 광야로 가던 그 애굽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인 그 바울이 그리스 말도 하고 있다. 그거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유식하다라는 그러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이집트 사람이 4,000명의 자객을 데리고 그리고 그 난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고 애굽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길기리아의 다소 사람이다. 소읍이 아닌 조그만 그런 그 시골이 아닌 그 도시에 또 그러한 그 안정된 곳에서 자란 그러한 다소 사람이고 나는 이제 유대인이라라고 자기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좀 말을 할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마음을 열고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진영으로 끌려가다가 그 층계 위에 서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자기를 지금 쳐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쫓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없애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말을 합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2장에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변명, 자기 얘기, 자기 간증이 나오는데요. 내말좀 들어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가 유대인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알아듣는 말로 말을 해주니까 이제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마음이 되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길기리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가마리엘의 문하에서 나는 조상들의 율법에 아주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리고 또 열심으로 그것을 지켜서 너희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하나님을 섬겨온 그런 사람이다. 내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남자 여자 할거 없이 그냥 결박해서 옥에다 가두고 하는 데에 앞장설 만큼 내가 그렇게 정말 열심이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이미 알고 있다. 나는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그 다메섹에 있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도 잡아 끌어오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에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싸서 이제 나를 비췄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빛 때문에 땅에 엎드려졌을 때에 그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는 그러한 음성이 있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엎드려진 채로 주여 뉘시니까 이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기 때문에 그냥 주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봤지만 그러나 그 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왜 나타나셨습니까? 내게 할 말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정한 대로 너의 모든 행할 거를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너에게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테니까 하여튼 담메색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해서 지금 담메색으로 갔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빛이 너무나 그 환했기 때문에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안 보이게 돼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담메색에 들어갔다. 근데 그 담메색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정말 율법으로도 경건한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나니아가 자기를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가 와서 다시 보게 되라 눈 떠라 이렇게 했더니 사울의 눈이 보여져가지고 아나니아를 볼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러한 간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가 들은 말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또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대로 그 사울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얘기지요. 예수님을 그는 살아계실 때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봤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스데반이 사람들이 그 돌던져 죽일 그때부터의 얘기에서 사울이 처음 등장하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봤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못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간에 교회가 생긴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뭔가 그 시끌시끌하게 된그 후에 그 사울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적대시하고 그것이 이단시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그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는 조금도 정말 거리낌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는 것도 당연한 거다라고 죽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나타나셔서 빛으로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주신 다음에부터는 그가 정말 엎드려졌다 그럴까? 완전히 그 예수님이 정말 자기가 그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거를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의 지식이나 그의 노력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어쩌다가 탁 깨달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만나주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용도로 쓰실 것에 대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아나니아에게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다시 그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앞으로 그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또 유대인 자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그리고 죄를 씻음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고 또 비몽사몽간에 기도할 때에 나타나셔서 그를 예루살렘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는 너의 얘기를 듣고 믿을 따를 자가 없다. 네가 나를 증거하는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말을 그 사람들은 듣지 않으니까 너는 빨리 떠나라. 그래서 그 자기가 그 주님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리고 때리고 또그 지방에까지 쫓아가서 그렇게 해오던 사람인 것 그리고 그 스테반이 피 흘려 죽을 때에 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서 보고 있었던 거기에 말하자면은 직접 돌을 같이 던지지 않았다 그래도 마음으로 동참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를 사람들이 다 압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뭐라 그러냐면은 떠나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자기의 그 주님을 만나게 된그 경위, 그리고 사건, 그것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한 사람, 이러한 놈은 정말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라고 얘기하면서 살려둬선 안 되겠다라고 하고 옷을 던지면서 티끌을 공중에 날린다. 막또 흥분하고 격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흥분하고 왜 이렇게 격해지나? 무슨 뭐라고 얘기한 게 아닌데.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뭐라고 한 거예요.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나타나줘서 자기를 택했고, 자기를 정말 이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증인으로서 지금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전하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네 말을 안 듣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지금 그네 말을 안 듣는다는 거는 지금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믿지 않으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자체가 지금 자기들을 정죄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 정죄는 당치도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셨는데 안 들으면은 그건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지금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화내는 거예요. 그 바울에 대해서 저런 말을 하는 자,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그 자기들을 그 정죄하는 그러한 비난을 하고 있는 저 사람,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살려둘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흥분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욕할 때는 같이 맞장구 칠 수도 있고, 또 그게 아예 나하고는 상관없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적을 할 때는 굉장히 앞뒤 없이 흥분하고, 그리고 일단 뭐예요? 그 말에 대해서 배척하고 거절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당연한 말입니다. 그 반응입니다.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 화를 내든지 하여튼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떠한 어른이라도 어떠한 착한 사람이라도 자기 잘못을 지적하거나 야단 맞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비유 맞추려면 어떻게 해요? 칭찬해주지, 절대로 야단치지 않고, 절대로 그 사람의 약한 점이나 잘못한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 인생에,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춰서 벌거숭이 되게 하시되,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러나 자러나 치우쳐서 무익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달하지 않아서, 우리들이 힘껏하고 애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뭐 달하지 않다는 거는 그 진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거를 아 잘했어, 아 정말 좋아, 아 괜찮아 하고 해주시는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칭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를 막 잡아빼서 열심히 하고 채찍질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말하자면 그 마음에 기쁘신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라 하시는 명령은 분명히 우리가 내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하기 싫은 마음이나 나는 못해 하는 그러한 그 거역함이나 아니면 불순종을 우리가 버리는 거지, 믿지 않는 마음을 버리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계시는 거예요. 능력이 되시고자 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친히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을 깨닫고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러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속 따를 수 있도록 친히 그 안에 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통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믿음으로 임하는 건데, 사울의 경우 지금 아나니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단어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는 거듭나서 결국 뭐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을 산 겁니다. 그건 그 삶에서 안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 믿으면서도 실제로 성령을 좇아 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을 좇아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내 안에서 나의 왕이 되어서 내게 명령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밝혀주시고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해주신답니다. 하게 하신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는 그 고백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고백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실제 삶입니다.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태어나서 지금 열심히 정말 율법대로 살며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온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가말리엘의 그 문화로서 율법학자가 돼서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성경을 그 알고 배우고 그리고 지켜 행해왔던 그런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지금 그 바리새인의 의, 율법학자의 의를 갖고 자긍하면서 나는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만심을 갖고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듣는 말은 그 사람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답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 신뢰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고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고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춤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받는 내가 자라나고 내가 씻음받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그 자세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 믿음에 대한 나 스스로의 어떠한 그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집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아지고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거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빛은요, 우리의 죄를 비치거든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는 거는 우리가 죄가 있고 언제든지 죄가 있고 정말 죄가 내 머리카락 숫자보다 많고 내 앞에도 죄가 있고 뒤에도 죄가 있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빛 가운데 가면은 진짜 그냥 죄만 비춤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와 더불어 그 죄를 가리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죄가 큰 것에 그래서 은혜가 큰 것이고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으면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어요. 죄사함이 필요 없고 그 죄를 씻음 받고 가리움 받고 그런 은혜가 필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그 의로우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의, 유대인들이 가진 의문은 뭐냐면은 자기들의 의였어요. 이방인들보다 저 죄인들보다 내가 의롭다라는 그러한 의를 가졌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진 그 의가 유대인들처럼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가진 의라고 깨닫지 못하는데 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거는 죄인으로서 나가서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이라는 거를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우리도 똑같은 비판을 받고 똑같은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 하신 예수님은 간음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남의 눈에 티, 분명히 티지요. 그러나 순서적으로 너는 어떠냐부터 우리는 자기를 비춤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할 그럴 주제가 못 된다. 왜? 내가 지금 죄인으로서 용서받고 가리움받고 내가 은혜 안에서 사는 그러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의를 갖고 있으니까 누구를 정죄해요? 바울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만큼 정죄하냐? 저는 살려둘 수가 없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지금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진영관으로 데려가고 도대체 왜이 야단들인지, 무슨 일로 그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채찍질하면서 일단 바울을 심문하라고, 바울에게 물어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백부장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내가 로마 사람인데 재판도 안 하고 무조건 채찍질부터 하려고 하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가서 저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당신이 정말 로마 사람이냐? 나는 돈을 많이 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그때의 그 이유도 없이 특별한 어떠한 죄목도 없이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고 있던 바울이 천부장, 그 군대 사람들한테 나한테 재판도 안 하고 나한테 채찍질부터 할 거냐, 나는 로마 사람인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자기가 로마 사람들을 붙들었고 결박했고 그리고 채찍질까지 했다라는 그러한 것에 오히려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이 사건 속에서 지금 쭉 보면은요, 바울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고 당당했다라는, 그리고 그가 참 지혜로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했고 성령을 통해서 그는 직접도 알고 있었고 또 지체들을 통해서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대로 된 것입니다. 야고보와 그 일행들은 바울을 보호하려고 성전에 보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성전에서 붙들리게 된 거예요. 뭐그 서원한 사람들의 결례 의식을 안 했으면은 그러면 바울이 붙잡히지 않았을까?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라는 거를 아무리 해봤자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다만 그 사람이 지혜를 써서 무마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은 거기서 잡히게 되어 있으면 잡히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라도.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호랭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하는 그 식으로 바울은 잡힐 거를 미리 알고도 있었지만 그 잡힌 속에서도 곧대곧대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지키시는 손길이 있고요. 그가 정말 사람들한테 그냥 돌맞아 죽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대로 잡혀서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그렇게 당하지를 않고요. 거기에서 오히려 천부장, 백부장들 군대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으로 끌려가면서도 그가 도로를 막지 않도록 뭘 하도록 오히려 들어서라도 뭐를 해서라도 그를 보호하는 그러한 아이고. 손길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때가 아니면 죽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 했지만 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때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저렇게 그 때를 그 넘어간다 그럴까 피해 갑니다. 또 많은 사도들의 그러한 그걸 봐도 옥에 갇혀서 죽을 것 같아도 또 풀려 나오고 하나님이 옥문을 다 열어서라도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그냥 칼로 목베어 죽인 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살아나고 어떻게 해야지만 죽는 것을 우리가 미리 어떻게 해서라는 답을 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해놓을 수도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죽고 사는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화복이 다 주께로부터 온다라는 말은 참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어느 상황에서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부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자기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자기 목숨이 그 빼앗길까봐 죽을까봐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고 그러한 일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말 축복,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보장하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핍박을 겸해받는 거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도 당하고 거짓말로 있지도 않은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욕을 먹게 되어 있고 오해를 받게 되어 있다. 매도 맞고 뭐 하다못해 회당에서도 쫓김을 받는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쫓김을 당한다라고 예언을 해주신 겁니다.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 동역자들이 생기는 것도 지체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는 곳곳에서 환난을 겪고 핍박을 당하며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받는다. 그것은 아주 그가 뭐예요? 떠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는 곳곳에서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뭐 죽게 된다 한들 핍박을 받는다 한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못 갈 것도 아니고 안 갈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할 말을 못 할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바울이 그 이방인 선교를 할 때 시리아 안디옥에서 떠나 가지고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이제 헬라까지 다 이렇게 전할 때에 그들은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나?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생겼고 그리고 가는 곳곳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어떠한 일을 겪을지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지금 모두의 기도였고 그리고 바울의 그 뭐랄까 결심인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생명 아깝지 않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니까 사실 그는 이 겪는 것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잡혀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리고 아우성을 치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바울이 새삼 놀라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전혀 상관도 없는 그 군대를 통해서 지금 사울의 바울의 그 생명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참 그 희한한 하나님의 지키심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도 많은 걸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어떤 오해로 인해 가지고 어린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 억울해서 부모들의 어떠한 그 서포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 과정도 제대로 겪지 못하고 그 무기징역을 받고 그리고 군대에서 감옥에서 쭉 자랐지만 그 감옥에서 학교도 보내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그들이 정말 청년이 돼가지고 그러나 그들이 정말 훌륭한 청년이 된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 세상의 악과 유혹에서 지켜져서 그들이 거기서 잘 자랐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그 부모 그늘 아래 사춘기를 보내지 못하고 그 방황하면서 했더라면 그들이 훨씬 더 망가졌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오해 속에서 저기 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 변호사 하나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받지 않아도 될 그 형을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셨고 거기에서 만나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키워주셨습니다. 그게 지켜주셨다라고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당시에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나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모저모로 지켜주시고 이모저모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몸이 참 체력이 딸려서 그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고통당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조금도 그 인내밀 수 없고 하나님 좀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저를 세상에서 지켜주고 계시고 저 자신의 어떠한 그 욕심과 정력과 저 자신에게서 저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나님께서 제가 가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저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 속에서 정말 하게 하실 때는 제가 장군같이 어떤 때는 정말 초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게 하시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내 힘으로는 뭘 하겠다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꿈에서라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 삶에 얼마만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정말 그 지키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유익되게 하시는지를 제가 잘 압니다. 군대에 지금 잡혔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을 그만큼 모아놓고 바울이 간증하라고 그러면 누가 모였겠어요? 그런데 지금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 그 사람 앞에 그 천부장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을 하니까 그들이 조용히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바울을 죽이려 하지만, 그러나 거기까지는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만나 주셨는지, 왜, 그리고 저기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하게 하셨는지를 그가 간증을 한 겁니다. 간증할 기회라는 게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맞아 죽게 된그 상황 안에서,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정말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좋든지 나쁘든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좇아서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정말 역사하심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은 다 마음문을 열고 들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그리고 슬프고, 또 그러나 그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옳고, 정말 그 말씀은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그런데도 왜안 듣나? 아니요. 우리들 자신 안에서도 내가 옳고, 내가 나 하고 싶은 게 있고, 나 버리고 싶지 않은 게 있고, 정말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싫어해요. 그게 우리들의 탁 갖고 태어난 육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것이 옳습니다인데, 그것이 틀리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은 바울 자신일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바울은 가말리엘의 그 문하생으로서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유대인적으로도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열심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옳은 것이라고 그가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눈이 떠지고 알게 되는 그 진리니까. 그러니까 그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소자 하나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셔서, 그한 사람 한 사람, 이방인이든 아니든, 그 중에 유대인들이야 말할 거더 있겠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 자기 이름이 생명력에서 없어질, 지워질지라도 그 자기의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는 그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인도하시고자, 이끌어내시고자 원래 택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떠나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자꾸 떠나가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방 선교를 다녔는데요. 그 하나님의 배치라는 거, 물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했고, 그리고 또 동역자들도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바울에게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곳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 핍박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섬기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역 속에서 그냥 살면서 섬기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정말 그 전하는 대상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각각 다른 거예요. 어느 것이 높고 낮은 것도 아니고 옳고 그른 것도 아니고 그냥 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동역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고 그 지체들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역할을 주시고 그리고 사역의 지역까지라도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기리기안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 자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엄격한 그러한 교훈을 받고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히브리 말이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그 나라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지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하고요. 아람어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그 여러 언어들을 그가 습득할 수 있었고 많은 지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방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셔서 말하자면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 하시고 그의 유식함, 그의 어떤 지식적인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그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고 성경의 많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바울이 기록하게 한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된 것, 그것은 바울 고백처럼 정말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그것이 유익되게 됐지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았으니까 그래요. 그렇지. 그것이 만약에 그대로 바울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이 썼다면 어떡해요? 내가 유익되다고 했던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그것을 유익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유식하고 내가 아는 게 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 없었던 그 과거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걸 해로 여기고 정말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그러한 자기 배우고 모든 그런 거 다 놓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는 그냥 성령을 쫓아서 사는 복음으로 사는 그 삶에 전념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 이전에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고 남에게 믿음을 주장하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자 되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가 믿음에 서 있는지 아닌지 비춤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육체를 치면서 자기 스스로를 비춤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사는 그냥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자비와 그 역사하심 그것에 의존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켰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금 소동 속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천부장이나 그 백부장들 그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에게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오직 그 한 일에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일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헌신이라는 것은 나는 신학교 가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가 헌신이 아닙니다. 상황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사느냐가 우리의 헌신의 태도예요. 그가 시민권을 가진 것, 그가 헬라 말을 하고 히브리 말을 하고 가마리엘의 그 문화생이었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뭐 유대인적인 그러한 그 율법 생활에 그가 익숙하고 그러한 모든 것 그것이 바울의 의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유익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그 무엇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도 그것을 자기 자랑 삼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로마 사람인데 죄도 정치 않고 네가 채찍질해서 되느냐 그것도 지혜예요. 그러나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그냥 그 한 말이지요. 자기를 채찍질 치는 그 사람을 해서 그 전에 쭉 얼마나 많이 죽을 뻔해요. 그래도 그것 말 안 했어요.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절대로 채찍질 안 받고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로마 시민권으로 인해서 결국 바울은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고 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자, 죽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으리라. 바울은 죽기를 작정한 사람처럼 그냥 복음을 위해서 난 죽어도 괜찮아 하면서 지금 전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키시는 것이요. 피할 곳을 주시면 피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가 계속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간증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도록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 누구 앞에서 언제 말씀하게 하실지 정말 우리는 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얘기를 하라는 것도 아니요 사람 얘기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고 계세요. 오늘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그 고백, 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게 하시는 그 마음의 자세, 그것이 지켜지고 행하여지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지키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게 하심에 온전히 헌신하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